오늘부터는 이제 오라수 3일 동안은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몇 절씩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음성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주신 음성이 있으면 또 그거 갖고 말씀 이후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을 구체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도행전에 대한 아주 짧은 개관을 조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가? 영어로는 Acts of Apostles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액츠, 행적,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한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뽑으시고 세우신 사도들이 어떤 사역들을 감당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 많은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바울, 이 두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의 초반부는 베드로의 사역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특새 때 한번 설교했던 사도행전의 내용 중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까지 설교를 네 번이나 합니다. 기억하세요? 네.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되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이 성령의 임재를 받고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그가 어떻게 사역했는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초반부는 베드로 사도의 행적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중심으로. 그리고 9장에 가면 아주 중요한 이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회심 사건이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 그게 이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했는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이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이 두 명의 사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온 열방으로 흘려보냈는가가 기록된 게 이 바로 사도행전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도, 예, 사도의 행전인데 이 사도는 누군가? 이 사도라는 단어의 뜻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오늘날 사도의 직분은 없어요. 요즘 그것이 한때 이제 이슈가 됐었죠. 이 사도의 직분이 오늘날도 여전히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믿는 이제 어떤 한 파가 있었는데 이단으로 정죄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사도라는 직분 자체는 없습니다. 사도의 역할은 있죠. 근데 사도의 직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초대교회를 위해서 특별하게 세우셨던 그 당시에만 있었던 직분이에요. 이게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따로 뽑으셔서 초대교회를 세우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를 세우신 거예요. 이 직분을.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사도였고요. 그 외에는 학자들마다 약간 이견이 있는데 두 명 정도를 더 우리는 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정도를 우리는 사도로 봐요. 그 외에는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사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의 이 사건을 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부활을 증거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사람.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친히 너 사도로 내가 너 세울게 라고 친히 임명한 사람만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만 당시에 사도로 인정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도권 때문에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자기 혼자만의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권에 대해서 당시에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면 인정을 하겠는데 사도 바울 너는 우리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 너가 왜 사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냐 하면서 굉장히 그 사도권을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만큼 명확하게 하나님을 본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없었죠. 그 안에는 확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는 바로 12명의 제자와 바울 그리고 바나바 정도를 당시의 사도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한 명을 더 꼽는다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야고보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믿음의 기둥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요 정도를 사도로 봐요.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입니다. 그 사도의 직은 오늘날 없어요. 이들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도의 역할은 우리 교회가 여전히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린 부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불러냄을 받은 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예요?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여러 가지 그림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애굽의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꺼집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됐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불러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진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세상으로 다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도 여전히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사도의 직분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불러내심을 받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다시 세상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늘 이 전도와 선교를 꼭 붙잡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 돌이키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할 사역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다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행전은 이 사도의 이 복음 전하는 사역, 초대교회를 세웠던 이 사역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이죠?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바로 누가입니다. 네. 그 사도행전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이 우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3인칭을 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누가가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나와 사도 바울과 또 함께 그때 전도행을 떠났던 디모데, 이걸 묶어서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장 2로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떠나잖아요. 그때 이제 누가가 함께 동행을 했는데 그때 함께 다니면서 보아왔던 것들을 지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의 이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그 전도여행이나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누가가 역사가라고 이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행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인 거죠.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 이 누가는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기록했지만 또 뭘 기록했어요? 어떤 책을 기록했습니까? 그렇죠,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여러분 사도행전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인데 여기에 요한복음이 중간에 끼어서 있긴 하지만 요거 요한복음을 딱 빼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누가가 예수님의 오늘 본문 1, 2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데오 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먼저 쓴 글이 뭡니까? 예,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뭘 기록했냐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뭘 기록했는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행하시고 가르쳤던 것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날까지,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이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예,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이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승천 이후에 이제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이제 그 임재를 받은 사도행전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사도행전을 저희가 이제 이 강의를 할 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이 플로우, 흐름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누가복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복음서에 누가복음은 굉장히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사도행전도 28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신약에서 굉장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신약 전체 28권에서 두 권을 썼지만 그 분량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 초대교회, 우리 또한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은 요것만 좀 보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상.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시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누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이 사랑받는 의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였어요. 예. 그래서 이 누가가 늘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다니면서 이 누가를, 이 바울을 케어해 주셨어요. 케어해 줬어요.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육신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를 해요. 그죠? 근데 결국 네 은혜가 족하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죠. 응답을 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누가를 붙여주신 거예요. 의사의 누가를 붙여주셔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를 통하여서 그 육신을 케어하게 하고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그 위에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만 더 선하게 인도하신 거죠. 누가라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그 동역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육신의 몸을 케어하게 하고, 여러분 육신의 몸이 완전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믿음의 동역자 한 명이 함께 있는 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건 엄청난 힘이거든요. 그런 바울에게 육신의 케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십시오라고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만 집중하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내가 지금 이 사망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애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의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주리라. 너희들이 집중할 것은 그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책임져 주실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다른 바울 서신과 다른 한 차이점이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이게 뭐냐면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순교가 결정된 상황에서 쓴 서신이에요. 다른 서신은 옥중 서신은 그냥 가택 연금에서 그러니까 감옥이 아니었고 사실은 가택 연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갇혀 있는 수준. 그러니까 이때는 누구도 만날 수 있었고 밖에만 못 나갔었지 얼마든지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그 상황이었는데 이 디모데 후서만큼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쓴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 곁에 이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사람은 유일하게 누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누가는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동역자였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정말 믿음의 동역자는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좋을 때는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바닥을 칠 때 내 영혼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상황을 붙잡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그 동역자가 바로 예 누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가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좋을 때만 좋은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영혼을 붙잡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 저는 지난 우리 담임 목회 청빙 과정 속에서 몇 개월 동안 뭐 여러분들 참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었고 그래도 제가 참 저희 교회를 보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어려울 때 이 교회를 지키는 게 진짜 이 교회 성도인 거예요. 좋을 때는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려울 때도 함께 하는 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 어려움에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음을 이루어가는 동역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저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어려울 때 서로 눈물 흘려서 기도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쁨을 나누고 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 이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